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40편 유순호 작가의 30년이 녹여있는 김일성 평전. 역사란 결코 흘러가는 시간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활력소를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역사의 사실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똑바른 기회를 줍니다. 1930년대 역사를 우리에게 제대로 일깨워준 김일성 평전은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으로 가득 찬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박주희 방송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 평전이라는 대작을 쓰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바친 유순호 작가와 그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40회 동안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신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더니 우리 방송도 네. 오늘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김일성 평전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저희들도 많이 놀랬고 이러한 사실들은 작가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겨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저는요 처음에 김일성 평전 했을 때 이 평조란 말이 뭘까 참 거기 좀 호기심 났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평조란 말 없잖아요.
네, 못 들었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 제가 이제 쭉 사전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밝혀진 그 사전의 의미가 뭐냐면 개인의 일생에 대해서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런 평전을 못 쓸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못 쓸까요?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 자체로 그래서 해고록 이런 식으로 예, 자기에 대해서 썼는데 결국 예, 지금 이번에 그 평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평전 내용은 거의 비교해서 많이 썼잖아요.
네.
확실히 예, 북한에서 예, 그 해고록에 쓰여진 내용하고 평전 내용은 너무도 차이가 심한 것들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일성 평전을 유순호 작가가 30년의 세월을 바쳐서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예 청춘 시절을 다 바쳐서 썼는데 유순호 작가는 왜 김일성 평전을 쓰려고 했을까요? 30년의 세월을 바쳐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우선 그 이야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40회 동안 매 해마다 20분씩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일성의 그 역사를 1940년까지의 역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역사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담자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하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누구도 쓰기를 좀 힘들어했던 이런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이 유순호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담차게 정말 예, 결심하고 시작했을까 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언급해봤지만은 끝나면서 또 생각되는 게 참 그분이 얼마나 예, 북한의 역사가 뭐인가 궁금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 하면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예. 바깥 세상에서 딱 중립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북한에서 평가되고 있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라든가 또 외부에서의 역사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중국 땅에서 직접 김일성이 활동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증인 그들을 통해가지고 들은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정말 앞으로 영원히 이제 그 이 책은 김일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적인 책이 아닙니까 이게?
네.
예, 그런 훌륭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의 결심 자체가 정말 가장 정확한 선택이었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요즘에 이 책을 보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앞으로 이제 통일되게 되면 네. 그분은 정말 이 책을 쓰므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칭찬뿐 아니라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애국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네.
이분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연고자들을 많이 만나서 썼기 때문에 증언들을 들어서 종합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이보다는 객관적으로 썼을 수 있었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감히 내려보게 되는데, 그러면 1990년대부터 이분이 김일성 평전을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유순호 작가의 가정 형편이나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분 자체가 이제 90년대 초에 30대면 지금은 60대가 된 거죠.
아...
네, 그 당시에 유순호 작가는 일제 침략자들과 싸운 항일투사들이 업적을 기리는 작품을 창작하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의심하진 않았고 더 이제 북한에서도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 당시 있잖아요. 북한에서 당 혁명역사 연구소에서 중국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증언을 찾겠다고 많이 갔었습니다.
아, 그렇죠. 파견을.
그런 걸 목격하는 과정에 내가 중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때 모든 생업을 다 바친 건데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항일 혁명 도덕지에 대한 답사도 했고요. 할빈, 장춘, 심양 등지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생존해 있던 항일 투사 그 연고자들 100여 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쓰던 책들이 있습니다. 비운의 장군, 예, 그리고 만주 항일 파르티잔. 그 파르티잔이라는 말 보고 난 깜짝 놀랐는데요. 책 뚜껑이 항일, 그러니까 만주 항일 파르티잔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 예. 이게 뭘까 처음에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거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빨치산 있죠. 빨치산을 아마 중국말 오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말 버전인
것 같아요. 우리 한글로 그대로 이제 그분이 썼던 처음 그 책 내용에 만주항일 파르티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집필하면서 점차 그 과정에 무엇인가 북한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된 게 있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회고록을 썼잖아요.
네.
그 회고록이 나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야, 이 회고록이 나온 내용들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으냐 보니까 너무도 차이 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립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상권만 해도 김성평전 지금 상권 아닙니까? 우리가 네. 봤던 책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뒤로 연재가 또 나온다는 거죠.
예.
아, 기대됩니다.
그런데 710페이지 되는 이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정말 사진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일제 때 그 일제가 기록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왔던 자료들,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이 직접 했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밝힌 책으로 해가지고 그 책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면서 너무도 실감이 있었고 정말 너무도 마음속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일성 평전에는 그 김일성과 함께 싸웠던 수십 명의 항일 연구자들이 증언한 사실도 기록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별화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
네, 그렇죠. 우선 지난 기간에 지난 기간에 많은 그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누가 어디서 또 무엇을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소설됐지만은 이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짜 사실을 밝히면서도 특히 북한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자료를 가지고 딱딱 이제 틀이 맞춰가지고 정말 잘 증언했기 때문에 책 내용 자체가 너무 진실성이 있다고 이게 생각됩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김일성 평전을 읽다 보면 다른 책하고는 뭔가 다르다.
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또 이제 김일성 평전에 김일성이 쓴 회고록을 일부분을 그냥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었고 이게 왜 틀렸다는 것을 자기의 주견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당시 그런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도 많은 신뢰를 증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김일성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닌 정말 하느님 같은 신 같은 존재를 알고 살아왔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김일성 또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마저도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순하 작가가 쓴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 김일성은 또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 김씨 가족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며 또 김일성은 백전백승의 영장이 아니라 보통 항일투사에 불과했고 예, 또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항일투쟁 역사 안에서도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에 출판됐던 김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태양,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죠. 앞으로 예, 지구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신으로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우리가 이제 평점 보게 되면 김일성은 단순한 김성주였지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실제 존재했던 그렇죠. 유명했던 장군이었고 반일투사였던 예, 김일성의 이름을 그대로 사칭한 그런 사실도 알게 됐고요. 참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평전의 내용이 너무도 예, 끝나면서도 아쉬운 것이 더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더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 좀 보낸 것들이 좀 약간 예,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은 또 역사적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역사는 자꾸 흐르기 때문에 후대들은 우리가 지금 앉아서 거구려 시기를 배우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뭐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난 후에 우리 지금 생활을 후대들이 배웠을 때 이런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때 역사를 후대들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김일성이라는 이 책의 개인이 등장을 했고 또 일제강점 시기 나라를 위해 많이 싸웠던 유명 무명의 혁명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이 업적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애국 열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은 김일성 평전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가장 정말 이거는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예, 이런
그렇죠. 예.
사건이 있었나요?
예, 너무도 많죠. 예, 정말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제가 저 꼭 요거는 북한 주민들 이 방송 듣고 있는 예, 북한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김일성이 김성주로부터 어떻게 김일성으로 둔갑했냐는 이 평전의 내용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짜 김일성이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김일성이 그 당시에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그 별명이 김일성으로 해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름을 그대로 사칭해가지고 그 당시에 1920년대는 정말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사람들한테는 김일성이라는 덫을 같은 인물이셨습니다. 예, 그에 대한 내용을 예, 알고 있던 김일성이가 예, 그때 이제 20대가 들어서기 전이죠. 중국 공산당에 눈에 나가지고 그들의 예, 정말 신임을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려고 그 당시에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가을 받아가지고 그때 군자금 모금을 하는데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한 짓이 뭐냐면 중국의 지주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좀 부자들한테 그 약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무장을 들고
그쵸.
예 그때 김형건 그러니까 삼촌이잖아요. 그 김형건이 야 너가 이름을 김성주라는 이름 가지고 그런 나쁜 짓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집 가족 또 그리고 김영직에 대해서도 나쁘기 때문에 엄마도 걱정한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자기 이름을 예, 김일성이라는 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녔던 그 내용이 너무도 자세하게 증언들의 증언에 의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 책 보니까 확실히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정말 우리가 왜 김성주가 그렇게 됐냐 하는 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는 건 뭐냐면 김일성이 어머니였던 간방석
네.
예, 그 내용이 너무 다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죠.
우선 간방석이 이름 자체를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미국 선교사였던 넬슨 벨 선교사였던 사실 또 그 넬슨 벨 선교사의 사이였던 예,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92년인가 94년도에 김성종합대학에 가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와.
그 목사의 장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예, 강만석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책이 나오는
그렇죠.
예, 그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번에 강만석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미국인이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평전을 쭉 읽다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 가장 의문이 많았던 인물이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제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신으로 신격화되고 남한에서도 가짜로까지 매도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책과 논문도 썼지만 김일성 평전만큼 김일성의 민낯을
네,
벗겨내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러면 김일성이가 이른 나이에 집을 잊혀나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들의 정말 요구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무당을 들고서 약탈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방석이가 김영직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너무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그러니까 그때 김송주 아닙니까? 김송주, 둘째 철주,
영주.
막내 영주 이 세 명이 데리고 혼자 산다는 게 어려웠죠. 그다 나니까 그때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 시집간 재혼 내용에 제가 충격받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깜짝.
집에 들어가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엄마는 벌써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이름이 조광준이었잖아요.
예.
이 평전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만석이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땅이 좀 있고 일을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었던 이 조광준한테 시집을 갔죠. 결국 그 당시에 김일성은 정말 집에 들어와도 한창 그때가 이제 세간이 형성할 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질부질하죠. 성격 자체가. 막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기 싫고
네.
하다 보니까 그때 집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방황을
한마디로 방황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가정에 결국 영혼이 집을 안 들어가고 했던 것이고요.
예. 근데 저희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아, 저게 사실일까? 이런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책을 쓴 유순호 작가가 중국 조선족 출신 재미동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북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을 실제 연구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뢰를 가져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자료들은 우리가 한 번도 접촉할 수 없었던 독보적인 것이며 김일성과 관련된 최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이 책이 나오므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 책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이번에 언급된 것은 1940년까지로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40년 이후 김일성이가 45년 해방될 때까지 북한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그 궁금했던 것이 왜 김일성의 혁명 역사가 40년부터 45년까지는 너무도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항상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참 너무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참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그 당시 5년 동안에 행적이 없었을까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번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순호 작가는 또 김일성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글로 적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도, 표현을 했나요?
한참 저도 이제 그분의 그 언급된 내용을 보면서 저도 공감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서 이야기한다면 유순호 작가는 만약 김일성의 인생이 1945년 강북과 함께 거기서 멈춰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라 했냐면 두 말 할 것 없이 김일성은 침략자 일본에 무장을 들고 싸운 젊은 독립투사의 한 사람으로서 각광받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 따라서는 홍범도나 오동진, 양세봉 같은 독립운동가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김일성은 젊은 시절부터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자기 업적을 우상화 안 했다면 당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남의 이름을 흉내내서 진짜 김일성인처럼 행세를 했고요.
네.
독립 후에는 소련을 등에 업고서 결국 북한 땅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이런 정말 3대 세습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김일성은 그나마 반신했던 그 역사마저도 앞으로는 역사에서 영원히 오히려 지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 진짜 정말 40회 동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신 김영수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을 바쳐 쓴 김일성 평전. 유순호 작가의 청춘을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이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교훈과 여운이 남기를 바랍니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한다는 북한 속담도 있듯이 시간이 지났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자산 중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다시 찾아준 김일성 평전은 이 시간으로 끝나지만 앞으로도 김일성과 연관된 사실적 자료들은 속속 출판될 예정입니다. 40회 우리 국민통일방송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 진실과 사실만을 전하는 국민통일방송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